이어 뉴스 포커스와 팝스 잉글리시 주간 스포츠 세상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따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방침임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말한 소식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들어보시죠.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네, 다음 주 초에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2월 말에 열리게 됐는데요. 장소는 예상대로 베트남이 유력한지 윤 기자가 지금까지 접한 걸로는 어떻습니까?
예, 그 베트남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밝힌 바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두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베트남과 태국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사실 미국 언론들은 태국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었고요. 베트남 그 중에서 두 개 도시가 이제 주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수도 하노이와 휴양도시죠. 관광도시 다낭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예.
베트남인 것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하노이냐 다낭이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 그 조금 엇갈린 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CNN 방송은 다낭이 유력하다라고 다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낭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해안 도시 아닙니까?
예.
다낭과 마찬가지로
네.
여기를 지금 대규모 국제 관광 도시로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낭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다낭을 방문하면은 이것이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와 견져서 좀 많이 이런 보고 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면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네.
베트남을 공식 방문, 국빈 방문 형식으로
예.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과 베트남은 오랜 형제 관계, 사회주의 형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 1964년 김일성 주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게 되면 55년 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회주의 형제 국가를 방문하는 게 됩니다.
네. 자, 최 기자가 보기에 왜 이렇게 발표에 뜸을 들였을까요?
네,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좀 그 의아스러운 그런 대목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 다시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겠다 그런 것이 뭐 지난해 한 가을께 되는 얘기입니다. 몇 달이라도 됐죠.
예.
또 그리고 이어서 2월 말에 정상회담을 갖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 저 지난 그 1월 18일입니다. 그 북한의 그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왔을 때 미국이나 한국 언론들이 아마 이때쯤 무렵에서 2차 정상회담의 그 날짜 장소 이것이 아마 발표되지 않겠냐 이런 그 기대가 있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미국 관계 좋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시기 장소 발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또 정상회담 장소에 일종의 그 준비팀을 파견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발표에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그 미국과 북한이 이미 그 2차 정상회담의 그 시기 장소 의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공감대도 이뤘고 또 합의도 했는데 하나 짐작해 볼 건 아마 북한이 최종적으로 아 여기 이 장소에서 이 날짜에 하자 이렇게 아마 사인이 있어야 이제 그 발표가 될 수 있는 건데 북한이 아마 그 최종적으로 이걸 그 승인을 하지 않아서 그 좀 늦추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당초 예정보다 좀 늦춰서 2월 5일 날 그 국정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예. 2차 그 미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이 국정연설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이 상당히 심한데
예.
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2월 말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날짜가 약간 좀 겹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아, 이런 걸 보면은 만일 베트남에서 2월 말에 한다고 그러면은 먼저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아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서 시진핑 주석하고 뭐 베트남이 될지 베이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워싱턴에 많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은 이미 팀을 파견했다는데 이 팀이 지금 어떤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예, 그 사전 선발대가 되겠는데요.
예.
아,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만 아,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 사전 선발대가 그 해당 국가에서 경호와 의전 문제에 예. 관련해서 꼼꼼하게
예.
아, 체크를 합니다. 가령 그런 것이죠. 아, 대통령이 묵게 될 숙소뿐만 아니라
예.
회담장을 포함해서 그 이동 동선의 안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예.
아,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인데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아, 경호와 의전 문제. 의전은 아, 이제 양측에 그 말하자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북한 측과 또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두 정상이 이제 만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자리에서 나와서 악수를 한다. 몇 시에.
예.
이게 거의 초단위까지 아, 그 사전에
예.
아,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도 사실 긴 기간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아마도 북한과 미국의 사전 선발대가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현지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경호 문제는 각각 서로 상당히 그 여러 그 예상 가능한 동선들을 점검하면서
예.
안전에 최대한의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겁니다. 의제 문제는 사전 선발대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의제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실무회담 날짜는 확정이 된 거죠?
확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무부가 그 지난 31일 날 그 밝혔는데요.
예.
아, 스티븐 비건 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아, 한국의 그 이도훈 외교부 그 한반도 평화수 본부장을 만나기 위해 3일 서울을 방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비건 대표가 이 기간 동안에 북한 측의 그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즉 상대역을 만나서 후속회담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지금 그 3일날 가니까 그 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금 4일 정도의 판문점에서 북한하고 실무회의를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 언론은 요번에는 그 북한의 그 대표로 나올 사람이 아, 김혁철이라는 그 전 스페인 대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북측의 정확한 날짜 또 상대역이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아직 그 언론의 이제 추측 보도일 뿐이지 아직 북한이나 미국이 공식으로 발표한 건 없고요. 참조로 이제 그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아, 지난번 1차 정상 할 때도 이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당시에는 아, 북한에선 그 북한 외무성의 그 최선희 부상이 나왔고요.
예.
아, 당시에는 그 성킴 미 국무부의 그 아, 당시 필리핀 주재 대사라고 있었는데
예.
아, 성킴 대사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거의 일주일가량 그 실무 회의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자, 이 그러면 실무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논의될까? 아이,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하기로 상응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사실 중요한 의제는 그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취할 비핵화 조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야말로 조합을 이뤄나가는 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의제일 텐데요. 이미 그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 그러니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조합이 실무회담에서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텐데요. 그 비건 특별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 미뤄보면 실무회담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제재 완화를 이 조치에 포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네네. 비건 특별대표는 제재 완화, 제재 문제는 상응 조치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북한은 그동안 제재 문제를 사실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핵심으로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이것이 그 핵심적인 실무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말하자면 비핵화와 관련한 핵심적인 조치들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것들이 있고
예.
또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이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들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맞바꿀 것인지 또 어느 시점에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시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에서는 가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김혁철 대표가 나오게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한국 언론이 이제 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그 18일 날 그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적에요.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혁철 그 대표가 왔는데요. 당시에는 직함을 아태평화위원회 또는 이제 국무위원회 이런 것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김혁철은 이제 새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최선희 부상 대신 아마 이번 판문점 그 미북 실무 협상에서 북측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방미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 사진을 보면 그 김혁철이 바로 그 김영철 부위원장 바로 뒤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철보다 앞선 그 이런 그 정치적 서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김혁철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김혁철이 이제 새로 등장한 북한의 그 협상 그 실무 대표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외부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고 과거에 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를 하다가 추방된 적이 있다 이 정도만 알려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태용호 그 전 영국 주재 공사의 증언 같은 것을 보면은 평양 외국어 대학 프랑스어과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외무성에서 북한 핵 문제 군축 핵 이런 문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다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핵과 그 군축 문제 밝은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실무 그 협상으로 이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김혁철이가 설사 그 실무 협상의 대표로 나오더라도 최선희 부상이 물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스티븐 비건은 지금 그 일종의 특별 대표이기 때문에요. 급이 최선희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최선희는 외무성 부상이니까
예.
그거보다 급이 높고 또 일선에서 빠지더라도 아마 그 미국과 북한과의 핵협상 전력을 북한 전략을 아마 평양에서 짜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건 대표가 이제 서울을 가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만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걸로는 이도훈 그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의 회담이 전부입니다.
아, 예.
이 북한 측과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2월 3일 서울에 와서 이도훈 본부장과 만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그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한국 정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 협상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스웨덴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와
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에도 이도훈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한국 정부 대표가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 예.
그만큼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핵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피하지 않고
예.
오히려 그야말로 반긴다고 할까요?
예.
그런 용의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도 중재자로서의 한국 정부의 역할에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조언을 양측에다 하고 있고요. 중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면 폐기를 약속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 스탠포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비건 대표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During the Secretary of State's October meetings in Pyongyang, to the dismantlement and destruction of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것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좀 구체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지난해 그 9월인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요. 거기 공동성명에 보면은 그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가 나옵니다. 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하겠다 이런 의사가 밝혔고요. 이어서 이제 10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갔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때 안 나왔습니다만 당시 그 언론 보도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영변에 있는 그런 시설을 폐기라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찰과 검증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합의 뭐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이제 그동안 알려졌는데요. 지금 얘기는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에 아시겠지만 그 플루토늄도 있고
예.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데요. 이것을 폐기하겠다 약속하고 또 지금 그 비건 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라늄 농축하고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폐기 그러니까 좀 확대 생각해 보면 ICBM이나 핵무기나 이런 것도 다 폐기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아마 그 밝혔던 거로 말해서요. 상당히 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는 일단 대표적인 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미래 핵에 대한 조치로 꼽히는데요.
네.
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영변뿐만 아니라 북한 내 전역에 이런 시설들을 폐기하고 파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을 시작한 이래 가장 처음으로 나온
예.
중대하고도 굉장히 진지한
네.
비핵화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조치는 사실 현재의 핵을 말하는 것인데요.
네.
전면적으로 현재의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조치는 지금까지 취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움직임 중에서 예. 가장 큰 것이고요.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대로 실현된다면 굉장히 말하자면 중대한 비핵화 조치로 꼽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 따라서 미국도 합당한 상응 조치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예.
말하자면 이 현재 핵에 대한 포기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은
예.
상당히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현재 핵 폐기와 미국의 상응한 조치 그리고 이어서 또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은
예.
지금까지 정체됐던 비핵화가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역시 이제 사찰 검증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비건 대표가 이제 그 31일 날 그 스탠포드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그 포괄적인 핵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예.
주요 시설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실은 사찰 검증보다는 어느 시점이 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비핵화하고 이제 그 폐기를 한다면은 그 사찰 검증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사찰 검증을 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뭘 없애고 뭘 폐기를 했는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 검증 사찰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이제 비건 대표가 여기서 이걸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느 시점이라고 약간의 그 여유를 뒀다는 그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그동안 그 사찰 검증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일종의 그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 그럼 사찰 검증을 한다고 치면 미국은 60개가 있다고 보고 저 우리가 20개를 신고하면은 40개에 대해서 다 보자고 하면은 미북 간에 서로 싸움이 나서 이거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안 되는 거는 좀 그 해석을 해보면은 처음에 원래대로 하면 이제 처음부터 다 받는 것이 이제 그 순서인데요. 그렇지 않고 늦추겠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변핵시설 같은 경우에 영변핵시설 그러면 그 먼저 그 검증하고 폐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반적인 핵심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시사하는 대목이고요. 이것은 또 한국도 이 방안에 그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그것을 폐기를 하고 핵신고 사찰 검증은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비건 대표도 이것을 좀 유념해서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핵 폐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이 핵협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을 모두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비건 특별대표도 핵무기, 핵물질, 그리고 핵프로그램, 핵시설 이런 것들 또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무기 그 밖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될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고요. 북한도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비건 특별대표가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한 거를 보면 이 과거의 핵무기,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마지막에 폐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화와 맞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 이 폐기하는 것을 그 비건 특별대표가 말한 것 중에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은 핵무기를 떠나보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반출을 해서 말하자면 폐기한다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당연히 마지막 순서로서 북한도 상정하고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은 제재를 해제하고
예.
또 대사관에 미국 성조기를 올리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종결되는 목표다라고 예. 비건 특별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제 상응 조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북한의 요구로 하면은 그 제재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또 종전선언 하고 평화협정 맺자 그런 얘기인데요. 비건 대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이 제재하지 않는 데는 한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풀든가 이런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일종의 상응 조치 이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럼 얘기를 했고요. 저도 뭐 그 대목을 굉장히 그 흥미롭게 봤는데요. 일종의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모든 걸 동시에 추진한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북한에서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성조위가 올라가고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이제 미국과 북한하고 문제가 됐던 것이 미국은 선비핵화 후 상응조치고요. 북한은 점진적으로 동시에 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역시 이제 비건 대표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과거의 입장보다는 좀 후퇴라거나 북한에 양보하려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네.
북한도 비핵화하고 그러기에 따라서 미국도 상응 조치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북한은 그동안에 줄곧 제재 해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북한이 제재 완화나 해제가 포함되지 않는 상응 조치라면 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이 제재 완화나 해제가 포함되지 않은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한 대목이고요.
예.
북한은 바로 이번 주에도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제재와 관계 개선은 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었던 것은 바로 체제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에 앞서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제재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상식적인 관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석 달 가까이 거부하다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 것 자체가 이 제재 문제에서 어느 정도 물밑에서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예.
물론 비건 특별대표는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비핵화가 완료되기 까지는 그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요지부동의 그런 원칙은 또 아니라는 점도 밝히고 있고
네.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과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인지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무 수준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정상 차원에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예.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 상황으로 분석을 해본다면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번에는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예.
비건 대표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 미래의 어떤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투자와 외부 협력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북한과 많은 나라 함께들이 풍요로운 미래를 같이 하고 식량 안정화 그리고 투자 이런 것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아마 지금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든 또 투자 이런 문제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북한이 이것도 역시 그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나서냐 이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는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는데요. 이것이 뭐 경제 교류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상징적으로는 의미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70년에 걸친 한반도에서의 예. 북한과의 전쟁 상태 그리고 적대 관계를 청산할 분명한 말하자면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예.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말하자면 선언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상징적으로는 말하자면 적대 관계를 미국과 북한이 깬다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핵화 협상의 초기에 서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했을 때
네.
비핵화 협상의 초반에 이 종전선언을 말하자면 서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미국도 상당히 이 부분을 카드로서 활용하면서 서명을 꺼리고 이렇게 돼 왔는데요.
네.
이번에 종전선언에 그 서명한다면 사실 새로운 관계로 미국과 북한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말하자면 큰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 뜻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는데 비건 대표가 그 추가적인 조치라는 건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그 미국과 북한은 아마 영변핵시설 폐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예.
이미 지난해 벌써 영변핵시설 연구 폐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것을 어느 정도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폐기를 하느냐 여기에 이제 집중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그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이런 문제고 또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영변핵시설 외에도 이런 그 탄도미사일 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비건 대표는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자, 이 비상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또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 나온 것이 있는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는 없고요.
예.
사실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낙관적인 상황에서도 플랜 B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에 대비책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예.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이 말하자면 결렬에 대비한 이것들은 사실 현재 그 움직이는 상황으로 봐서는 큰 무게를 둘 사안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날짜를 다음 주 초 발표하겠다고 한 소식을 비롯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팝스 잉글리쉬
안녕하세요. 팝스 잉글리쉬의 부정입니다. 포크 뮤직, 포크송이라고 하면은 보통 민속음악, 민요로 번역하는데요. 이 민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옛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음악과 노래를 전승 민요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창작 민요를 현대 민요, 모던 포크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크송 하면 이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Lord, I'm far. 네. 1962년에 피터 폴 앤 메리가 불러서 큰 사랑을 받은 노래 500 miles, 500마일. 이 노래는 마침 청취자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오늘은 500 miles의 가사 한 소절씩 해석해보고요. 노래에 얽힌 얘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어 가사 낭독은 VOA 영어 방송의 스티브 엠버시입니다.
If you miss the train I'm on.
If you miss the train I'm on.
내가 탄 기차를 놓친다면 여기 miss, M-I-S-S, miss는 늦어서 뭐뭇을 놓치다란 뜻으로 쓰였죠.
If you don't want to miss the plane, you'd better hurry.
비행기 놓치기 싫으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Opportunity is missed by most people because it's dressed in overalls and looks like work.
사람들이 대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서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overall, O-V-E-R-A-L-L-S, overalls. Overalls는 위아래가 붙어있는 작업복을 말합니다. Miss는 또 누구누구를 그리워하다란 뜻으로 많이 쓰죠.
Good luck with your new job. You'll be missed.
새 직장에서 행운이 따르길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울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내가 가버렸다는 걸 알게 되겠죠.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기적 소리가 들리겠죠. 여기서 whistle, W-H-I-S-T-L-E, whistle, 기차 경적, 기적을 말하는데요. Blow the whistle, blow, B-L-O-W, the, T-H-E, whistle. Blow the whistle 하면 호루라기, 호각을 불다란 뜻입니다.
The referee blew his whistle and called the foul.
심판이 호각을 불고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blow the whistle은 내부 사람이 기업이나 기관의 비리, 잘못을 폭로하다, 밀고 하다는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A police officer was fired for blowing the whistle on ticket quotas of the department.
한 경찰관이 부서의 위반 딱지 할당량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내부 고발자를 whistleblower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에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이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 hundred miles.
100마일 밖에서 들려오는 mile, M-I-L-E, mile은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죠. 1마일이 1.609km니까 100마일이면 약 160km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hundred miles.
100마일, 100마일.
A hundred miles.
100마일, 100마일.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기적 소리가 들리겠죠.
A hundred miles.
100마일 밖에서 들려오는. 네, 500 miles, 500마일. 3인조 혼성악단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헤디 웨스트라는 여성 포크송 가수가 썼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 남부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에서 곡조를 따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00 Miles는 흔히 호보송이라고 부르는 방랑자의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요. 호보, H-O-B-O, 호보는 뜨내기 일꾼,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하층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Lord, I'm one, Lord, I'm two.
Lord, I'm one, Lord, I'm two.
주여, 저는 100마일, 200마일.
Lord, I'm three.
Lord, I'm three. Lord, I'm four.
주여, 300마일, 400마일.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주여, 저는 집에서 500마일이나 멀리 떠나왔어요. 500 miles, 500마일, 약 805km인데요. 평양과 낮은 선봉을 잇는 평라산의 총 길이가 819km라고 하니까 그보다 조금 못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부산 거리로 치면 약 두 배 되는 거리입니다.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500마일, 500마일.
500 miles, 500 miles.
500마일, 500마일.
Lord, I'm 500 miles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주여, 저는 집에서 500마일이나 멀리 떠나왔어요.
Not a shirt on my back.
Not a shirt on my back.
셔츠 한 장 걸치지 않고. 이 셔츠 한 장 없다는 말은 옷 한 벌 없이 가난하다는 뜻이죠. Shirt. S-H-I-R-T. Shirt는 다들 아시다시피 윗옷을 말하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그 보통 shirt의 복수형인 shirts, 셔츠라고 하는 거죠. 이 단추와 깃이 없고 목둘레가 둥근 T자 모양의 윗옷을 T-shirt, 반면에 깃이 있고 단추가 있는 윗옷을 button-down shirt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보통 그 양복 안에 받쳐 입는 윗옷을 와이셔츠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dress shirt, dress, D-R-E-S-S, shirt, S-H-I-R-T, dress shirt 이렇게 부릅니다. 이 shirt가 들어간 수거 몇 가지 살펴보면요. Keep one's shirt on, keep, K-E-E-P, shirt, S-H-I-R-T, on, O-N, keep one's shirt on, 냉정함을 유지하다. 침착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란 속어인데요.
The plane's delayed. It's not going to take off for another hour, so keep your shirt on.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은 더 있어야 하니까 참을성 있게 기다리세요 하는 뜻입니다. 여기 shirt 대신에 pants, P-A-N-T-S, pants를 쓰기도 합니다.
Keep your shirt on. Keep your pants on.
침착하세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세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lose one's shirt, lose, L-O-S-E, one's shirt, S-H-I-R-T, lose one's shirt 하면은 많은 돈을 잃다, 무일푼이 되다란 뜻입니다.
I almost lost my shirt playing cards. I don't gamble anymore.
저는 카드놀이로 무일푼이 될 뻔했습니다. 이제 더는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give the shirt off one's back. Give, G-I-V-E. The, T-H-E, shirt, S-H-I-R-T, off, O-F-F, one's back, B-A-C-K. Give the shirt off one's back 하면은 뭐든지 다 해주다란 뜻입니다.
Steve is a kind of guy who would give the shirt off his back to his friends.
스티브는 친구들에게 뭐든지 다 해줄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Not a penny to my name.
Not a penny to my name.
일전 한 푼 없이. 여기 penny, P-E-N-N-Y. penny는 미국 돈 1센트, 일전을 말하고요. To one's name, to, T-O, name, N-A-M-E. To one's name 하면은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란 말이니까 누구누구의 소유물로, 재산으로란 뜻입니다.
I haven't got a penny to my name.
저는 일전 한 푼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가난하다는 뜻이죠. 또 페니가 1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5센트짜리 동전은 nickel, N-I-C-K-E-L, nickel. 10센트는 dime, D-I-M-E, dime. 25센트는 quarter, Q-U-A-R-T-E-R, quarter라고 하고요. 50전짜리 동전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half dollar라고 부릅니다. half, H-A-L-F, dollar, D-O-L-L-A-R, half dollar, 이렇게 부릅니다.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한 푼을 아끼면 한 푼을 번다란 뜻입니다. 또 아주 인색하게 구는 사람, 구두쇠를 pinch penny라고 하는데요. pinch penny, P-I-N-C-H, P-E-N-N-Y, pinch penny입니다. 동사형은 penny pinch죠. P-E-N-N-Y, hyphen, P-I-N-C-H. Penny pinch입니다.
Education is not an area for penny pinching. We have to invest in our future generations.
교육은 인색하게 돈을 아낄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 장래 세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Lord, I can't go home this away.
Lord, I can't go home this away.
주여, 이대로는 집에 갈 수 없어요.
This away, this away.
이대로는, 이대로는.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이대로는, 이대로는.
Lord, I can't go home
Lord, I can't go a home this away.
주여, 이대로는 집에 갈 수 없어요. 네,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방랑자의 노래, 고향이 그립지만 돈이 없어서 돌아가지도 못한다는 구슬픈 사연을 담은 노래 500 miles, 500마일 가사 끝까지 해석해봤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에 앞서서 1962년 2월에 킹스턴 트리오란 3인조 악단도 이 노래를 불렀고요. Lord, I'm one, Lord, I'm two. 바비 베어, Away from home, away from home. 존 바이즈 등이 부른 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나온 표현 몇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 Blow the whistle, 호루라기, 호각을 불다는 뜻인데요. 내부 사람이 기업이나 기관의 비리, 잘못을 폭로하다, 밀고하다는 뜻도 됩니다. Keep one's shirt on, 냉정함을 유지하다, 침착하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는 뜻이고요. To one's name 하면은 누구누구의 소유물로, 누구누구의 재산으로 이런 뜻입니다.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팝스 잉글리시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인데요. 500 miles, 500마일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Sports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일본 출신 여자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 US 오픈에서 처음 우승한 데 이어 지난주 열린 호주 오픈까지 그랜드슬램 대회를 연속 제패했기 때문인데요. 종합 세계 순위 1위에도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세계 1위가 된 건 남녀 통틀어 최초인데요. 오사카 나오미와 호주 오픈 이야기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사카 나오미는 일본 국적으로 활동하지만 언뜻 생김새만 보면 아시아 사람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특별한 가족 환경 때문인데요. 오사카를 잘 아는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의 서라이아 맥도널드 기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Naomi's mother is Japanese. Her father is Haitian, and she holds dual citizenship in America and Japan.
오사카의 어머니는 일본인, 아버지는 IT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이중 국적을 갖게 됐는데요. 오사카에서 태어났다고 오사카라는 성을 붙여줬습니다. 어릴 때 미국에 건너와 테니스를 익혔는데요. 영어로 모든 의사소통을 하고 일본어는 거의 못하지만 어머니의 뿌리를 따라 일본 국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오사카가 미국에서 직업선수가 된 뒤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본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본계 기업들의 후원도 뒤따랐는데요. 프로 입문 5년 만인 지난해 오사카는 절정의 기량을 꽃피웠습니다. 9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 오픈에 나가 우승했는데요. US 오픈은 테니스 4대 주요 대회 그랜드슬램의 하나입니다. 우승자는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랜드슬램에서 우승했지만 정작 오사카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과 테니스 팬들의 관심은 온통 결승전 상대였던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에게 쏠렸는데요. 윌리엄스가 경기 중 벌인 소동 때문입니다. 남자 선수라면 안 줬을 경고를 자신에게 줬다고 심판에게 항의하면서 남녀 차별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윌리엄스는 경기 후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주최 측이 승리를 도둑질해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우승한 것은 부당한 경기 운영의 결과였던 것처럼 비쳤는데요. US 오픈 직후 언론은 우승자 오사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윌리엄스의 주장과 스포츠계 성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윌리엄스가 나중에 오사카를 안아주며 축하하긴 했지만 오사카는 울먹이면서 미안하다는 다소 어색한 우승 소감을 밝혀야 했는데요. 오사카 입장에서는 온전히 누려야 할 영광이 일부 퇴색됐기 때문에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넉 달여 만에 오사카는 스스로 진가를 증명했습니다. 올해 첫 그랜드슬램 대회인 지난주 호주 오픈 결승전에서 체코의 페트라 크비토바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겁니다. 직업선수끼리 테니스 경기는 멘탈, 심리상태가 좌우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US 오픈 당시 느낀 복잡한 감정을 잊고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She just looked demonstrably more confident and sort of comfortable with herself, not just on the court, but overall.
호주 오픈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맥도널드 기자는 오사카가 US 오픈 때보다 더 확신에 넘치고 편안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경기장에서뿐 아니라 숙소나 훈련장에서도 대화를 나눠보면 전반적으로 평정심을 다진 모습이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코치의 도움이 컸습니다.
She's been working with her coaches, especially Sasha Bajan, for a little over a year now. And I think the chemistry between those two, as well as her high-performance coach, all of those things are really just starting to...
사샤 바진 코치와의 호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맥도날드 기자가 설명하는데요. 바진 코치는 오사카의 기량이 물오르기 시작한 1년여 전부터 한솥밥을 먹고 있는 인물입니다. 출중한 경기력과 바진 코치의 도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분간 여자 테니스는 오사카 나오미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맥도널드 기자는 예상합니다.
She is almost deceptively charming. You know, she can almost be a little awkward when you talk to her sometimes, but whatever awkwardness or shyness she may display outside of tennis, don't let that fool you because she will destroy you on a tennis court.
오사카는 평소 수줍음이 많고 부끄럼도 잘 타지만 정작 테니스장에만 들어서면 상대를 파괴시키는 전사로 돌변한다고 맥도널드 기자는 말하는데요. 이 같은 반전 매력이 오사카를 강한 선수로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오사카의 국적 문제 조만간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법에 따라 이중 국적자는 22세가 되는 때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CNN 방송 홍콩 지국의 유안 맥커디 기자가 설명했는데요. 오사카가 미국 국적을 포기할까요? 본인 외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곧 판명됩니다. 오사카는 1997년 10월생이라 올가을에 22세가 되는데요. 오사카의 국적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에 어느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는지도 걸려있어서 일본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이번 호주 오픈 남자부에서는 세르비아의 노박 조코비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코비치는 7번째 호주 오픈 우승으로 이 대회 최다승 기록을 세웠는데요. 지난해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그랜드슬램 20승을 달성한 데 크게 자극받았다면서 페더러를 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오사카가 새로운 강호로 떠오르고 남자부에서는 조코비치와 페더러 같은 유명 선수들이 경쟁하면서 각 나라에서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테니스, 한국어로 정구라고도 부르는 운동인데요.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끄는 스포츠라고 맥도널드 기자는 설명합니다.
Sport in America? I mean, that's definitely football. But it is an international sport because you have the four Grand Slams. You have one in France, one in England, one in New York, and one in Australia.
4대 주요 대회, 그랜드슬램이 미주와 유럽, 오세아니아 대륙에 고루 퍼져 열리는데요. 하나는 프랑스, 하나는 영국의 잉글랜드, 또 하나는 미국 뉴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호주에서 진행됩니다. 그랜드슬램 외에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대회들에 관중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오사카 나오미가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코치의 도움이 컸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코치는 운동선수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람, 북한말로 지도원입니다. 축구나 야구 같은 단체 종목에는 보통 매니저나 헤드코치라고 부르는 감독이 있고 부문별로 전담 코치들이 활동하는데요. 테니스 같은 개인 종목에서는 선수가 각자 자신에게 잘 맞는 코치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새로운 여자 테니스 세계 1위 오사카 나오미와 호주 오픈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코치가 무슨 뜻인지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지금 오사카 나오미의 마음속을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정말 기분 좋다 하는 뜻의 What a Feeling, 아린 카라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But a slow glowing dream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